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고위 외교 당국자들이 이란이 핵 협상에 성실하게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3일 야엘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 아랍에미리트 외무장관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라히안 아부다비 왕세제와 국무부에서 3자 회동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과 라피드 장관은 이란이 협정 준수로 복귀하기를 거부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이 이에 대해 취할 다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앞으로 취할 다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제재 강화 혹은 군사적 조치 등의 다양한 범위의 비외교적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가 실패할 경우 무엇을 할지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들에게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육로를 다음 달 재개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복수의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육로 이동은 필수적인 여행자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한해 육로로 국경을 건너는 미국 입국이 허용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순부터는 그동안 육로 입국을 허용해온 트럭 운전자 등 필수 여행자들도 백신을 완전히 접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는 12일 예루살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란의 행동은 모든 나라의 문제로 이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 초부터 오스트리아 측에서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측과 만나 핵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협상은 지난 6월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잠재적으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우라늄 농축에서 진전을 봤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베네트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자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이란이 기본적인 국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350만 회분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VOA에 이 같은 기부는 환심을 사거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백신은 어떠한 조건도 없고 인명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에도 나이지리아에 4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는 지금까지 최소 2,747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감염으로 사망했고 20만 8천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나이지리아는 러시아와 중국 측으로부터도 백신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2억 600만 명의 중하위 소득 국가입니다. 미국 하버드대가 여름방학 어학연수 장소를 베이징에서 타이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신문인 하버드 크림스는 13일 그동안 베이징 캠프를 유치해온 중국 어원대학이 기숙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국 국가재창도 불허하는 등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학교 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명칭도 베이징 캠프에서 타이베이 캠프로 바꿀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 타이완 대학도 내년 여름부터 8주 기간으로 60명의 학생을 받아들이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언제나 외국 국적의 유학생들이 중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는 전기자동차 대국이라고 불립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도 그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달 그러니까 9월에 팔린 자동차 10대 가운데 9대가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였고요. 2020년 한 해의 판매 비율은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10에서 30%대, 아이슬란드의 45%보다 압도적인 75%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이고요. 전기차를 본다면 좀 신기하게 구경할 나라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노르웨이는 앞으로 3년 정도 뒤인 202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0으로, 제로로 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새 자동차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동차는 생활의 필수품이니까 자동차를 살 때는 당연히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각종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주는 그런 혜택을 줬고요. 어디서나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를 더 늘리고 주차할 때도 도로를 달릴 때도 전기차를 타니까 편리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답니다. 사실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또 북극해에서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긴 해안선이 있고 하천도 많아서 필요한 전기의 약 98%를 수력발전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기료가 저렴하겠죠? 이 부분도 노르웨이가 다른 이웃 국가들보다 빠르게 전기자동차의 나라로 전환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네요. 지금 세계의 전기자동차 만드는 기업들이 노르웨이로 달려갑니다.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 시장, 세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전통의 유럽 자동차 회사 벤츠, 아우디, 볼보에서 만든 전기 자동차도 인기지만 미국의 테슬라가 만든 전기 자동차들이 지난달 노르웨이에서의 판매량 1위, 2위에 올랐고요. 일본의 닛산, 미쯔비시,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한국 현대가 만든 전기 자동차도 판매율 상위권에 그 이름이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정치 평론가이고 또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제스 맥킨토시 기자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1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자강도 중강강계, 함경북도의 청진선봉, 또 삼지연 지역으로 낮 동안 가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장진의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4도, 삼지연과 김영권이 5도, 중강 8도, 강계, 함흥, 청진이 10도, 강원도 원산이 12도, 장전 14도, 개성 평양이 15도로 가장 높겠고요. 신의주가 13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삼지연은 낮 최고 기온이 8도에 머물겠습니다. 비 내리는 중강 강계가 15도, 청진 18도, 함흥 개성 25도, 평양은 22도까지만 오르고요. 신의주가 19도, 원산 24도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흐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로 먼바다 쪽 그리고 오후에 물결이 높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먼바다의 물결이 조금 높아집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이 탈레반이 다시 장악한 후에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한 육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20개국의 정상들이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12일 화상으로 특별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G20 정상회의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예, 자 비록 화상이긴 합니다만 지난 8월 말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면 철군한 후에 이렇게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아프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 등 G20 정상들을 비롯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했는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아예 불참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중국에서는 시 주석 대신에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고리 모르글로프 외교부 차관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들 두 나라는 그동안 아프간 이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네. 자,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후에 이뤄진 첫 번째 주요 국제회의인데요. 자,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현재 탈레반 재집권 후에 고조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방안, 또 테러리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기회의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도 남았습니까?
네, 우선 G20은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국가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지원 의사를 표시한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네, G20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럽연합 EU가 아프간의 인도적 위기 타개를 위해서 10억 유로, 미국 돈으로 약 1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또 아프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NHK 방송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약 1억 9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방안들이 나왔습니까?
네, 대부분의 지원은 유엔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이 직접 1대1로 전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아프간에 대한 원조는 탈레반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국가들 가운데 미국이 안 보이네요. 미국은 인도적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은 겁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프간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올 한 해만도 3억 3천만 달러 이상 아프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프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우려하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다시 장악하기 전에도 국가 재정의 75% 이상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탈레반 집권 후에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이 이런 지원을 중단하거나 자국 내 아프간 자산 동결 조처 등을 취하면서 지금 심각한 경제적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 인구의 절반가량이 지금 인도적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고요. 약 3분의 1은 긴급한 식량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의 탈레반 정부를 보는 G20 정상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G20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이런 지원과 탈레반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건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날 회의를 주재한 드라기 총리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탈레반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탈레반을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이웃 나라들에게 국경을 개방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정부가 다음 달 11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자동차, 열차, 선박 등을 통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10일 성명을 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정상적인 여행 재개 조처를 취하게 돼서 기쁘다면서 이번 조처로 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걸 기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게 꽤 오래됐죠?
네, 미국은 이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해 3월부터 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무역 같은 필수 목적이 아니라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의 외국인은 국경을 통해서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넘게 육로를 개방하지 않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은 합의에 따라서 이 3개월 단위로 계속 일을 연장해 왔는데요. 하지만 국경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국경 개방을 촉구하면서 압력을 가해왔고요. 미국 안에서도 이 경제적 손실 등의 이유로 국경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자,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뭐 육로를 입국할 때 어떤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가족 방문이나 관광 등 이 비필수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백신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승인한 백신하고 WTO가 승인한 백신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네요.
네, 미국 정부가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현재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3종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이제 3종 외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널리 접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 통상 등의 목적으로 입국이 허용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년 1월부터는 이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이 백신 접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런 순차적인 접근은 트럭 운전자 같은 이 필수 여행자들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의 원활한 전환을 도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탑승 전에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안전함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면 육로 입국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걸 입증하면 육로 입국자들은 코로나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지난달 이 항공 입국자들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영국, 중국, 인도 등 이 30여 개국에 대해서 항공편 입국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왔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또 출발 전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전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했다고요?
네, IMF가 12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5.9%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이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지난 보고서는 7월에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 전망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지난 보고서는 6%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IMF는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겁니다.
예. IMF가 전망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IMF는 그 이유로 선진국의 경우는 화물 공급망 차질, 그리고 저소득 개발 도상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악화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IMF가 지적한 대로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화물 공급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한 탓에 일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화물 공급 체계에 심각한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나온 사진에 미국 롱비치항 앞바다에 많은 선박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이 화물을 하역하고 이걸 목적지에 실어 나를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또 반면에 이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이 코로나 상황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국가별로 경제 성장 전망치가 다르게 나오죠.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1%포인트나 떨어져서 6% 성장으로 나왔고요. 캐나다는 0.6%포인트, 그리고 스페인, 독일은 0.5%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중국과 한국의 상황도 볼까요?
네, 중국은 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고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4.3%로 7월 전망치와 같았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는 경제 회복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경제 회복세 어떨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편차가 있을 걸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제는 2024년에 가면 코로나 상황 이전의 수준을 초과할 걸로 전망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 경제는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5.5% 하회할 걸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네, IMF는 중요한 요인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정부 정책을 꼽았는데요. 이 선진국들의 경우는 백신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IMF는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정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를 면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직장을 불시에 급습해 불법 체류자들을 적발하는 단속 행위를 중단합니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교사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연방정부의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를 모면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12월 초까지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12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9대 반대 206표로 법안이 가결됐는데요. 이로써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 28조 4천억 달러 규모에서 약 28조 9천억 달러로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 법안이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를 했던 거죠?
예, 지난 7일 민주당 지도부가 공화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 12월 초까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는데요. 일단 디폴트를 면하고 그동안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원에 이어 이제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이 부채 한도 논의가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죠?
예, 일단 12월 3일까지로 논의가 미뤄진 겁니다. 이 장기적인 부채 설정 논의는 사실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화당은 여전히 국가 부채를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1965년 이후 약 70차례에 걸쳐서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한도 적용을 연장해 왔는데요. 자, 만약 이번에 부채 한도 논의가 실패해서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되면 이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닥칠 거란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네. 자, 부채 한도.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예, 미국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 재정 적자란 이 세금을 비롯해 이 정부 재정에 들어가는 돈보다 각종 지출로 나가는 돈이 많은 걸 말합니다. 자, 이렇게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메우는데요. 국채 발행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국채를 활용해서 무한정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으니까 의회에서 제한을 두는데요. 그게 바로 부채 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상한선을 법으로 정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9년 당시 22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2년 연장했고요. 그 적용이 만료되는 시점이 지난 7월 31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동안 정부 부채는 28조 4천억 달러로 한도를 뛰어넘게 됐지요. 게다가 정부의 현금도 이달 18일이면 고갈된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부채 한도 설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디폴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예, 만약에 실제로 디폴트가 되면요,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하는 겁니까?
예,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름 그대로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고요. 또 신규 채권 발행도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이 세수로 확보된 자금 역시 부채 상환에 먼저 사용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요. 사회보장연금과 재향군인에 대한 연금 역시 지급이 어렵게 됩니다. 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식료품 지원 대상 역시 중단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10일 ABC 방송에 출연해 디폴트가 현실이 될 경우 5천만 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정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군인들에 대한 급여도 불확실하며 3천만 미국 가정이 부양자녀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가 부채 한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이 금융 분석기관인 이 무디스는 미국이 디폴트를 맞게 되면 국내 총생산 GDP가 4%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6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9%까지 오르는 한편 미국의 이 부가 15조 달러 사라질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특히 미국이 디폴트로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전 세계 경제에 큰 혼란이 올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은 여전히 장기적인 부채 한도 상향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국가 부채 한도 상향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안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건 오래된 빚을 갚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사회복지 예산안은 공화당이 반대로 의회 통과가 힘들게 되면서 현재 예산 규모를 줄이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장을 급습하는 이런 관행이 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민국 직원들이 불시에 대규모로 직장에 급습해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방식을 중단한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2일 메모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관행은 인권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래도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겁니까?
예, 마요르카스 장관은 메모에서 불법 체류자 피고용인들을 급습하는 대신에 직원들이 문서를 갖추지 못한 이민자들, 즉 불체자 신분이란 걸 약점으로 잡고 이들을 착취하는 이 비양심적인 업주들을 적발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단속 대상으로 바꾸는 거네요.
맞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 종업원에 대한 착취 행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규정을 위반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는 행위, 또 불체자들을 인신매매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단속에 투입되는 그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들은 어딥니까?
예,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국경보호국 그리고 이민서비스국인데요.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세 기관의 국장들이 앞으로 두달 안에 불체자들을 착취하는 업주들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불체자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고용주의 불법 행위를 정부 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이 국토안보부 요원이 이 일터를 대규모로 급습해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이런 작전이 흔합니까?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9년 미남부 미시시피주의 양계장을 덮친 불체자 단속인데요. 당시 680명이 달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체포됐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의 대통령들은 이런 직장을 급습하는 단속 방식을 옹호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트럼프 전 행정부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뉴르카스 장관은 직장 내 급습 단속이 수백 명의 노동자를 한꺼번에 체포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불법 고용 문제는 소홀히 했다며 그것은 바로 고용주의 노동 착취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뉴르카스 장관은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노동자들이 추방이라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에 협조를 하면 사실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걸 드러내게 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배려를 한다는 겁니까?
예, 직장 내 급습 중단과 동시에 기소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마요르카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직장 내 착취 행위에 관해 고발하거나 고용주가 보복으로 추방하는 걸 막기 위한 조처인데요.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법원이 심각한 적체 현상을 보이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기소재량이란 기소 대상을 분류해서 이 해당하지 않는 사안들은 심사를 거쳐 추방 재판에서 제외하는 걸 말합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예, 노동자 권익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 특히 불법 체류 노동자들은 가장 취약한 노동 계층이며 또 시골 농장 지역의 경우 이민자 노동력이 이제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조처라는 반응입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톰 코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토안보부의 법 집행 능력을 갈수록 더 약화시키고 있고 또 결국엔 미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교육협회가 최근 주내 교사 부족 상황을 공개했는데요. 현재 플로리다주에 교사 5,100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회는 지난 8월 주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나온 이 4,900여 개 공석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건데요. 오히려 공석이 200개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네.
부족한 교사의 수가 그러면 앞선 기간에 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난 겁니까?
예, 지난해 8월 조사 때보다 무려 67%나 늘어난 겁니다. 뭐 이는 교사직뿐만이 아니고요. 교사 외에 버스 운전기사 등이 교직원도 4천 명 이상이나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교사 부족 문제가 이 플로리다 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던데 다른 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뭐 사실 미국 내 교사 부족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0만 명의 학생이 등록된 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현재 500명의 교사 자리가 공석인데요. 이는 앞선 해에 비해서 5배나 증가한 겁니다. 또 멤피스가 속한 테네시주 셸비 카운티 역시 올해 교사 공석이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200석 이상이고요.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해 41석이던 공석 석이 올해 283석으로 급증했고 오클라호마주의 털사 역시 지난해 38석에서 올해 193석으로 급증했습니다.
예, 이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가 미국 전반적으로 보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학교 행정 전문 기업인 프론트라인 에듀케이션이 약 1,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교사 부족 문제가 뭐 도시, 지방 이런 부분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까?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시 지역과 지방 모두 교사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도시에선 학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75% 지역의 학교에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방은 이보다 조금 낮은 65% 지역에서 교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원인을 좀 짚어보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예,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사 부족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문제이긴 한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악화된 겁니다. 미시간주의 예를 들면 지난주 준의 교사 은퇴는 앞선 해에 비해서 40%가 늘었습니다. 이 전미교육협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70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32%가량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찍 은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사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더클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는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서 교사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교사 공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일반 취업성인 인구에 비해서 빈번한 직업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거의 두 배, 또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은 일반 성인 인구보다 거의 세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런 어려움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떤 방안들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리건주는 최근 보조교사로 일할 때 필요한 대학 학위 조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드아일랜드주의 프로비던스는 지난달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고용된 교사에게 1,001회 2,5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뭐이 외에도 오클라호마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등도 신규 채용 교사에게 현금 지원을 인센티브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문제로 업계에선 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코로나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또 교사 업무 지원과 또 낮은 연봉 문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선진국에는 정치와 언론계를 오가며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한때 기자였다가 유능한 정치인이 되거나 반대로 정계를 떠난 뒤 언론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여성 중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수석전략가로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총괄 지휘했다가 이후 5년째 정치평론가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 중인 제스 맥킨토시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Absolutely. My name is Jess McIntosh. I have been a political campaign creature for about 15 years.
물론이죠. 제 이름은 제스 맥킨토시입니다. 원래는 정치 분석가였는데요. 지금은 언론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앞서 현실 정치에 몸담은 게한 15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크고 작은 선거를 책임지고 지휘했는데요. 작게는 뉴욕시의 맨해튼 구청장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었고요. 크게는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수석 공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패했죠?
When that loss happened, I realized I needed to spend more time focusing on storytelling, actually, focusing on
네. 아주 중요한 선거였는데 허무하게 졌습니다. 이길 줄 알았던 선거를 지고 나서 생각이 깊어졌어요. 정치권 안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가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준비했던 정책과 국가 운영 비전 등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게 패인 가운데 하나라는 결론을 내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입문한 겁니다. 지난 5년간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였는데요. 공영방송인 C-SPAN과 뉴스 전문 채널 CNN 등의 정치 평론가로 출연하는 중입니다.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쌓아온 인맥을 통해서 직접 취재한 현장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고 계신 정치 시사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시그널 부스트 쇼라고 위성 라디오와 팟캐스트 분야에서 청취율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죠.
Third year now, and we do morning drive time on Sirius Progress.
네, 시리우스 XM에서 그 쇼를 진행한 지 3년째인데요. 반응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차 안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전날 하루 동안 일어난 정치, 시사, 사회 각 분야의 이야기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청취율 순위표 위쪽에 자리하는 건 순전히 청취자분들의 성원 덕택입니다. 특히 위성 라디오는 미국 전역에 닿기 때문에 청취율 상위권에 있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정치에 몸담았다가 언론인으로 변신한 계기에 관해 이야기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집중해야겠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만으로 15년 머물렀던 정계를 쉽게 떠날 수 있었나요? 주요 정당에서 수석 전략가를 맡은 게 여성으로서 드문 일이었잖아요.
I mean, it's boring is never the complaint that I have about my career. It is sort of impossible to live and breathe American politics.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빡빡한 정기 활동이 좀 버겁게 느껴진 측면도 있어요. 좋게 말하면 정치권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다고나 할까요? 미국 정치 안에 들어가 보면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루라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정치라는 게 사실 상대방보다 더 주목받아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려면 더 참신한 전략과 메시지를 매일매일 개발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생활에 조금 지쳤습니다. 반면에 언론으로 옮긴 뒤에는 다양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도 눈에 더 띄어야 한다거나 상대 정당과 진영을 압도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덜한 상태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정치권 15년과 언론계 5년, 도합 20년 동안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Yes. Absolutely. You know, if I'm going to go on TV, I have to spend about 40 minutes in the makeup chair, getting my hair done, putting on false eyelashes.
아유, 물론 어려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텔레비전에 평론가로 출연하러 가면 스튜디오로 향하기에 앞서서 최소한 40분을 분장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C-SPAN과 CNN, 그리고 MSNBC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부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폭스뉴스도 같아요. 머리를 예쁘게 단장해야 하고 눈썹을 다듬습니다. 두꺼운 화장은 기본이고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추가되는 겁니다. 남성 출연자들도 분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보다 훨씬 같다네요.
분장 시간의 성별 차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사안인가요?
If you're doing television every day, a couple times a day, you see the guys come in and get powdered and then immediately walk off and have a conversation. And I can't be a part of that conversation because I'm still in the chair getting my eyelashes on.
물론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가 배제되는 겁니다. 제가 분장을 마치고 스튜디오에 가보면 남성 출연자들끼리 이미 방송에 앞서서 주제에 관한 의견 교환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성인 저는 그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 출연자는 깊이 있는 발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취재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임하더라도 그날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방송은 실패로 돌아가니까요.
그동안 정치와 언론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과 나빴던 일을 하나씩 꼽으면 뭡니까?
Oh God. Well, let's start with the worst one because that's the most obvious. That would be the loss of the 2016 election. It would be election night 2016. I was in the Javits Center where, Hillary Clinton.
가장 나빴던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민주당 당직자 시절 맞았던 2016년 대선 패배입니다. 개표 윤곽이 드러난 시점에 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함께 있었는데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죠. 그런 심정은 후보와 저를 비롯한 보좌진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일은 언론에 몸 담은 뒤에 일어났습니다. 최근 여성들이 정관계 고위직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제가 라디오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언론 자유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mean, I think we're pretty good. We're not great. And we don't do a lot of
우리의 언론 자유는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수준까지는 못 미치더라도요. 최소한 권력이 두려워서 할 말을 못하는 자기 검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론인이 보도 내용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 일을 미국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요. 이렇게 여러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의 언론 자유는 월등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당시부터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유 보장을 헌법에 명시했고 지금도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가 지나친 면도 보여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Press freedom is about being honest about your life.
언론 자유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에 솔직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현상 그대로 보태거나 빼는 일 없이 비틀거나 한쪽으로 기울이는 노력 없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언론인들에게 이런 솔직함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들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흔히들 여성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남성들도 문제의 영향을 받거든요.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쏠리고 부당한 책임을 추궁합니다. 예컨대 남성은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든가 남성은 실패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관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동일한 인격체이고 동일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제스 맥킨토시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이중 부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ouble negative is when you use two negative words in the same clause of a sentence.
이중 부정은 문장의 한 구절 안에 부정어 두 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double negatives.
이중 부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The first kind of double negative is when two negative words form a positive statement.
첫 번째 이중 부정은 한 문장에 두 개의 부정어가 긍정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의 부정, 그러니까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We can't not go to sleep. Time is not unlimited. We can't not go to sleep.
잠을 안 잘 수 없습니다. 결국 잠을 자야 한다는 뜻이죠.
Time is not unlimited.
시간은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결국 시간은 제한돼 있다.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Time is not unlimited. The negative not and the negative prefix un cancel each other out.
부정어 not, 뭐뭐가 아니다. 부정형 접두사 un, un. 두 개가 한 문장에 사용돼서 부정의 의미가 취소됐습니다.
Politicians, lawyers, and diplomats sometimes use this type of double negative in sensitive situations.
정치가들, 변호사들, 그리고 외교관들은 민감한 사안에 이중 부정을 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In 2012, President Obama spoke at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Iran nuclear issue.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America wants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diplomacy. And we believe that there is still time and space to do so. But that time is not unlimited.
미국은 이 문제를 외교로 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과 장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제한이 없는 게 아닙니다. Time is not unlimited. 시간은 제한돼 있다. 시간은 유한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The second type of double negative is when two negatives form a stronger negative.
두 번째, 부정어 두 개를 겹쳐 강한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For example, I don't know nothing.
예를 들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When you place a verb between two negative words, the result is usually a stronger negative.
두 개의 부정어 사이의 동사는 대개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don't 그리고 nothing 사이에 no K-N-O-W,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서 I don't know nothing,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강한 부정의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But if you told an English teacher, I don't know nothing, the teacher would probably correct you with, I don't know anything.
그러나 만약 영어 선생님께 I don't know nothing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I don't know anything이라고 고쳐줄 겁니다. 미국에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씁니다. 그럼 이중 부정의 여러 가지 문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is not incorrect.
그녀는 틀리지 않았어요. 결국 무슨 말이 되나요? 그녀는 맞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he is correct. The plan is not without risk.
그 계획은 위험 요소가 없지 않아요.
The plan has risk.
그 계획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Time is not unlimited.
시간은 제한이 없지 않아요.
Time is limited.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가지 이중 부정 문장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